안녕하십니까. 한인 중독 증 회복 성신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복 참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5월달 가정의 달도 지나고요. 이제 6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6월 1일에 중독 증 치유와 엄한 사랑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미주 한국 일보에 매달 한 번씩 칼럼을 쓰는 오피니언 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글에다가 요새 코로나 19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 참석도 힘들고 상담도 덜 오시고 또 온라인 회복 참여자도 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 칼럼 글을 그동안 느끼고 그런 내용을 첨가해서 또 글에 다 반영되지 못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을 같이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글만 읽으시는 것보다는 좀더 효과적으로 마음에 와닿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녹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에 한인 중독증 회복 성기전에서 제작한 베데스다 회복 모임 치유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실패 큰 경계였네.
앨범 베데스다 회복 모임 치유 찬양을 들으신 가사 내용과 같이 중독자가 되시는 분들도 가족에서 처음부터 중독이 되고 싶어서 되신 것이 아니고 재미로 우연히 하다가 접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된 거고 또 그것을 가족이 미안해서 중독된 가족이 미안해서 숨기고 감추다가 발각이 되시면 가족분들은 그 반응을 치유적인 반응이 아니라 놀라시고 아직까지도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이웃집이나 친구한테 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중독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면 문화 때문에 감추시는 그런 것을 하시면서 올바른 반응을 못 하시다가 가족도 고생하는 것이 2절 가사 내용이고 1절은 중독자가 되는 과정 내용이죠. 베데스다 회복 모임 치유 찬양의 3절의 가사 내용은 가족과 찬양하는 중독된 본인하고 같이 회복 모임에 나오셔서 그룹으로 회복을 하시면서 치유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가사 내용입니다. 2007년에 제작을 했으니까요. 1999년 10월부터 한 7, 8년간 하면서 제가 느낀 그런 내용을 제가 작사를 했고, 또 우리 해운몸에 나오는 피아노 레슨 하시는 여성분이 작곡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단계가 미국 알코올 회복 모임 참석자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 같이 베데스다 회복 모임 치유 찬양은 한인 중독증 회복성의 회복 모임의 오프라인에 참석했던 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더 의의가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과 같이 가정의 중독자가 맨 처음에 숨기도 숨기다가 이제 발각이 되면은 가족들은 수치심 문화 때문에 내 가족 내 힘으로다가 대처를 하시면서 올바른 대처를 못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커진 다음에 병이 가족병으로도 이제 비화가 되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제가 지금 20년째 회복 사역을 했고요. 한 500가정은 만나뵀을 거예요. 짧게는 뭐한 달, 일주일, 길게는 3년 이상도 나오신 가족도 있고 또 그룹 회복 모임만 해도 3,600회는 했고 보통 기관에서는 도박이면 도박만 하고 알코올 혹은 마약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저는 도박, 마약, 알코올, 성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것을 여러 번그 회원 모임을 하고 가족 모임을 해서 참 두루 많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0년 경험한 결과에 의하면 제가 본 것은 그렇습니다. 중독자가 되는 과정은 중독되신 분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1절 가사 내용 그냥 그렇게 중독이 되시지만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은 가족분들이 중독자분의 중독 행위나 중독 문제를 하는 것을 아신 다음에 바르게 대처를 못 하셔서 결국은 그때는 바르게 대처하신 걸로 돼 있죠. 하지만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서 보시면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회복으로 나오는 게 장기화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참 저는 회복사 횟수와 많은 가족 모임 또 3,600여 회의 회원 모임 또 여러 가지 중독 문제를 다뤄본 그런 경험에 의하면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지 또 다른 학자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인 동양 가족에서는 가족의 엄한 사랑이 있으셔야만 중독자를 회복으로 안내하실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주 한글리버의 칼럼 제목을 중독 치유와 엄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고했습니다. 미력 하나마 이번 글을 통해서 사랑하는 중독자와 가족분들 모두가 처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엄한 사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울이시는 중요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글을 제가 한 줄씩 읽으면서 거기 관련된 그 스토리를 설명을 조금씩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글에서 보시는 것 같이 또는 위주 한국일보에 링크 걸어드린 거에 보시는 것 같이 첫 번째 줄이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중독 문제가 감지되면 이미 6개월 이전부터 약물이나 중독적인 행위를 해와서 스스로는 그만두기가 어려운 남용 단계에 처한 것으로 알고 대처하셔야 하는데도 가족들은 이제 막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가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그만하라는 그런 말만 하시면서 혹시 더 어떻게 하나 해서 또 하나 이런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반응만 보시나 이죠. 회복을 안녕하실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게 초기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시는 거예요, 몇 년간. 자, 그 다음 주를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이때부터 가족들은 온갖 정신적 및 물질적 사랑, 영어로 말하면 enabling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도박하는 자녀나 남편은 이번 빚진 것만 갚아주면 다시는 도박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하실 때 친정에서 꼬시든지 어디서 뭐 빌려서라도 다시 돈을 갚아주시는 거, 그것을 enabl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갚아주면 다 끝날 줄 알았지만 지금 몇 년 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때뿐이지 그게 또더 도박을 하게 됐다.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병을 감춘 드신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가족들은 온갖 정신적 및 물질적 사랑을 베풀면서 서서히 중독증과 유사한 의존증에 가족들은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중독자도 병이 되시고 중독으로 가족들은 또 가족들의 코디펜던시 의존증에 처하셔갖고 온 가정 모두가 걸리는 가족 전체의 병, family disease라고 말하는 것이다 됩니다. 지금 내 가정에 10년 정도 중독 문제가 있어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중독 원인적인 요인 중에서는요, substance addiction 있고 술, 마약, 담배 이런 거에 대해서 하이가 되는 게 있고 행위 중독, 도박, 게임, 성, 여러분 이 두 번째 줄에서는 사랑하는 중독자는 마약을 해서 도박을 해서 알코올을 해서 중독이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왜 가족이 의존증, 코디펜던시에 걸리느냐,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시 감시하다가 어찌 허나 안 하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만 돈만 갚아주고, 이번 문제만 해결해주면 안할수 있다는데, 그래서 자꾸 그 의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디펜던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이건 물체에 의한 중독이 아니에요. 생각, 필링, 그런 감정, 이런 것에서 의존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의존증도 사실은 도박이나 게임과 같이 행위 중독에 속하세요. 코디펜던시는. 가족들은 행위 중독에 속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마약을 하면은 자녀는 물체에 의한 중독에, substance addiction이 들어가고, family는 마약을 하시지 않지만은 그런 감시 강화하고, 자꾸만 이네이블링 해주고, 도와주시고, 그런 중에서 코디펜던시, 의존증의 행위 중독에 걸리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서, 그럼 가족 전체의 병이 된다. 세 번째 줄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체면이나 수치심 때문에 외부의 바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지 못하시고, 자신의 지혜와 가족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단연간 노력하다가 심신이 고갈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중독 문제가 알려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요. 맨 처음에 가족이 외부에다가 도움을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치병은 주위 사람들 얘기를 하면은 병을 자랑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아는 누가,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병을 알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낫어 하는 그런 바른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는데, 체면이나 수준 때문에 외부에다가 얘기를 못하니까 그 집안에 무슨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얘기해 줄수 있는 의미 없다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마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남편이 도박하고 술을 하신다 그러면,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결혼 안 했으면, 결혼했으면 되게 배우자, 남편 얘기 그러면 아내가, 자기 자신의 지혜와를. 그렇지만 가족은 한 번도 그런 중독행위를 안 해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의 지혜와, 그 다음에 가족들의 힘으로만 감히 강화하고,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 우리 집안끼리 똘똘 뭉쳐서 해결해 보려고 수년간 노력을 하시다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지쳐버리셨잖아요. 심신이 고갈되네. 옛말 속담에 무한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맨 처음 숨기다가 하도 안 됐으니까 가족들이 코디펜던시가 걸리면서 그냥 나도 못 살겠는 거예요. 중독자가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다시 안 하면 안 되고, 알코올 하는 사람이 다시 하장술을 못하면 하루가 안 돼,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이, 가족분들도 코디펜던시 걸리면 괜히 남한테 안 알려진 것을 그냥 막 털어놓으시게 되고, 또 보호하시던 그 자녀 중독자나 배우자 중독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시고 헐뜯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소리치고, 우리 아들 좀 잡아가요, 우리 딸좀 어떻게 해줘요,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돼,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자연히 주위 사람들에게도 중독 문제가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문단이요. 중독 문제가 악화되어 집안이 더 혼란스러워질수록 가족들은 위기 대응만 안주하려가네. 위기 대응만 하시려고 한다, 이게. 고치는 거 생각하고 이제 저도 안 하겠지 한번 야단치고 내속 마음 한번 훈계하고, 그 다음에 돈이나 좀 주고, 하고 치면 뭐 보험 문제나 해결해주고, 티켓 받으면 벌금이나 물어주고, 뭐 이런 걸로 안주하시려고 한다겠죠. 그래서 가족들은 화평적인 관계성 유지를 위해 한다. 중독자하고, 중독 조금만 얘기해도 막 화를 내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관계성 유지를 위해서 중독된 사람의 요구를 받아주게 된다. 그죠. 이번만 하고 관두겠지, 오늘부터는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잠깐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면서 어쩔 수 없이 학대와 다른 불건전한 행동들을 억셉트, 수용하게 되신다 이에요. 부모는 부모대로,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예를 들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학자금을 남편이 도박을 썼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고발도 못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다음 학기에 가지, 내가 더돈 벌어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당한다, 수용한다 그러죠. 하지만 가족들이 물질적, 정신적인 사랑을 감내, 받아들이고 억지로 참으시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은 중독자가 중독 행위를 더 계속하도록 만드는 결과밖에 초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들어주네. 실례를 들을까요? 남편이 도박을 하는데 5,000불짜리 크레딧카드 다 썼다 이게. 돈이 이제 맥스 아웃이 되니까 돈못 쓰잖아요. 카드 내가 가서 집어넣어도 안 되고 못 쓰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나 따님이 어디 가서 파타임에서 버는 돈으로다가 아버지 크레딧카드를 갚아주면은 5,000불이 7,500불로 크레딧 잔액이 올라가. 누군가 갚아줬으니까 거기서 누가 갚아주는지 모르잖아요. 크레딧 회사에서, 은행에서는. 본인이 잘 갚는구나. 그러니까 크레딧이 쌓여갖고 더 올라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마음 먹고 카드 넣어가면 긁으면은 다시 5,000불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이틀 동안 안 하는 척 하죠. 하지만 회복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치유 작업 나오기 전에 다시 하는 건 재벌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네이블링, 물질적, 정신적인 사랑을 감내, 참고, 억세도 수용하시는 것은 중독자가 중독행위를 더 계속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신다게,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1년 후에 보시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요, 같이 합독합시다. 홈, 가정은 뭡니까? 중독자 한 분의 것만도 아니고, 부모 것만도 아니고, 자녀 것도 한 분도 아니잖아요. 한 가정이라는 건 가족 모두의 쉼터가 돼요, 쉼터. 일하다가 오셨고, 공부하다가 왔으니까, 집에서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재충전하는 그런 쉼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은 가족의 쉼터가 되어야 한다. 안전한 분위기에서 긴장감을 풀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원동력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요새 스마트폰들 많이 쓰시잖아요. 매일 차지하시잖아요. 쓰고 집에 와서 배터리 충전을 하면은 그 다음날도 아주 훌륭하게 아무 걱정 없고 하루 자기 일과 문장 쓸 수 있는데, 만약에 하루 바빠갖고 깜빡해서 배터리 충전을 안 하셨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시겠어요? 쓰다가 배터리가 런아웃 되어갖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의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면도, 정서적인 면도 하루의 일과를 끝나면 쉬어야 된다 이겠죠. 가정이다 이겠죠. 그런데 중독 문제가 가정에 있는 그 가정에서는 긴장을 풀지 못하잖아요. 어떤 중독 치유 책에 보면 그래요. 아침에는 해피하게 웃으면서 출근했다가 저녁에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을 하고 들어온 남편을 볼 때는 집안이 온 전쟁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 문제 가정에서 긴장을 풀지 못한 채 갈등을 속아 피한다. 뭐라 그러면 이러니까 나는 나가서 바람 쐬고 올 거야. 가면서 또 술을 마시거나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가족들은 모두가 결안 껍질을, 달걀 껍질을 밟는 것과 같은 조마조마함. 바깥에서는 조심하고 하루 일과를 보냈지만은 남들 때문에 집에 와서는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는 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 이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러신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독자를 믿기 어려울 때가 되면은 생활비나 귀중품을 숨기시죠. 어떤 분은 여기 숨겨도 저기 숨겨도 나중에는 중독자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도 그걸 감추셨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그걸 깜빡해서 못 찾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또 마약을 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 약장에다 잠옷을 착각 잠궈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열쇠를 어디 놔두면 또 열을까봐 열쇠까지 다른 데다 감춰버리시잖아요. 이건 본능이시라고요.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응만 보이신다겠죠? 자, 여섯 번째 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쯤 되면 중독자는 물론 가족들도 중독의 세 가지 속성인 커닝과 한다고 그러죠. 교활하고 베플링, 뭐 결과가 이상하게 황당무계해져요. 커지고 감당할 수 없고 중독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가족들도 더 이상 이상한 얘기를 안 하고 따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너무나 파워풀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코디펜던시가 나의 에딕션 문제가요. 그런 영향으로 다 심신이 고갈되어서 지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족분들도, 가족분들 중독자가 아닌데도요. 코디펜던시 시대 때문에. 의존증 때문에요. 간혹 중독자에게 집을 나가서 혼자서 생활하며 자립심을 키워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계시죠. 이럴 때 중독자 되시면 아주 중독이 문제가 심해지면 이제 체면이 없어지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초기에는 그렇게 집을 나가서 따로 살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가족들의 도움 없이 살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중독자분이 나가기를 주저하신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고집만하고 저렇게 라잉하고 이렇게 디나이를 했을 때 자꾸만 도와주셨잖아요. 가족분들이 인내블링으로다가 그러니까 그런 인내블링이 이제 집을 떠나가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독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주 보시면 가족들도 염려 때문에 없었던 일로 하는 경우가 반복하죠. 무슨 얘기면 다음 주에까지 집을 나가 같이 못 살겠으면 떨어져 생활 좀 해보자고. 그렇게 해놓고도 남편 보고 나가라고 해놓고 아내분은 걱정하는 거야. 진짜 나가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또 그냥 뭐 다음에 다른 일 있으면 이번에는 용서해 줄게. 뭐 없던 일이라 이렇게 자꾸만 지연시키고 지연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치유라는 개념 없고 단속, 강화. 자꾸만 중독자분이 중독되기 이전에 그 마음 상태를 믿고 잘 아가씨 하는 것만 추구하시다 보니까 장기화되는 거라 그러죠. 또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중독자가 가족의 눈치채도록 때는 알려졌을 때는 바로 한게 6개월 전부터 되게 한 거라고요. 이미 혼자서 못 끊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거죠. 자, 일곱 번째 줄인가요? 같이 봅시다. 가족들이 시위 단계 회복모임에 참석을 했거나 단한 번이라도 이제 어떤 가서 누가 알아서 가보시잖아요. 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미 영어로 말하면 tough love예요. 엄한 사랑을 하라는 말을 참석자들이나 상담자로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엄한 사랑을 가족들이 못하신 거죠. 왜 가족들이 이런 것도 실천을 못하시게 된 거는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독된 사람들은 노, 그건 못해. 하지 마라. 그만해. 이런 노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해요. 제 말이 맞죠? 그리고 가족들은 거절하는 것보다 뭘 부탁한다기에 뭐 하게 돈좀 주세요. 안 된다. 지원하는데 안 되지 않느냐? 없다.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보다는 그래, 어떻게 해보자. 굴복하거나 중독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편이 더 쉽다는 선택을 하시면 산다를 하겠나겠죠.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가족분들이 중독된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회복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그렇게 하신 동안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의 내가 불건전한 행동 아니에요. 약속도 안 지키고 잠깐 달라고 그러는 게 불건전한 거죠. 기브앤테크가 아니죠.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도 가족들이 보상을 해주는구나. 이 습관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항상 내 말을 들어준다. 이렇게 결론을 습관화 되는 건큰 병이 되는 거죠. 그다음 여덟 번째 문단을 같이 보시겠어요? 한계를 두지 않으면, 그 한계를 두지 않으시면 가족들이 중독병의 꼭두각시가 역할을 하신다게 해요. 제 말이 너무 심합니까? 10년 이상 고생해보세요. 이런 말 수긍하실 거예요. 인정하실 거예요. 건전한 한계 설정이라는 것은 엄격한 방법으로 중독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도움을 줄때 반드시 내가 이번 돈을 당신이 갚아주는 대신에 가족들이 원하는 회복 모임이나 회복, 치유기관은 꼭 참석을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인 것 같은 것이 엄한 사랑이죠. 가족들이 중독자에 의해 더 이상은 조작하거나 이용을 당하거나 또는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거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에 6피트 이상 떨어져서 다니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잖아요. 중독에도 에딕하고 패밀리 간에 디스턴스가 필요하시다겠죠. 어떻게 가족분들이 10년 이상 동안 계속 자나깨나 사랑하는 중독자 때문에 고생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가족분들도 모든 에너지를 중독자 한 사람한테만 쏟으시나게. 쏟으시나도 회복이 안 되시는 거를 이제 아시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근데 결과가 없는 거에서 온 힘을, 에너지를 지금 다 하시는 거라고 그러죠. 뭔가 이제는 달리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건전한 한계 설정은 헬시 리미테이션, 그 서로가 한계 정해주신 거죠. 엄격한 방법으로 중독자에게 도움을 주고 가족들이 중독자에게 부작, 이용 또는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디스턴스. 남은 아니지만 그전같이 내가 바로 반응을 보이시거나 다시 중독 행위를 하는 거에 결과로 소유하는 그런 도움을 안 주겠다는 말씀이죠.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리두기를 의미한다. 자, 이어서요. 건강한 한계 설정에는 중독자에게 무엇은 괜찮고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를 정해 주시는 거라 그러죠. 사전에. 과거에는 일이 생길 적마다 간섭을 하시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제는 미리 그런 일이 생기실 걸 예비해서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된다는 것을 설정을 하시라는 거죠. 물론 중독자가 안 지키죠. 그렇지만 가족뿐만이라도 지키는 노력을 하고 가족 전체 온 가족이 하시면 안 하시는 것도 낫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아홉 번째 문단이죠. 엄한 사랑은 증오하는 거나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그 반대이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가 갑자기 부모가 아내가 남편한테 자녀한테 어떻게 이렇게 엄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막 중독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겠죠. 부모가 너무한다. 이게 환자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허는 그러지만 이거를 잘 실행하시고 나면은 그 결과는 반대가 된다 이거죠. 가족들의 엄한 사랑은 중독된 사람을 다시 현실 세계로 인바이트, 초대하려는 가족들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요. 진정 이게 사랑 아닙니다. 지금 자녀나 배우자가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위를 하고 있으면 현실하고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로 초대하는 거야. 지금 당시 우리는 이렇게 빼고 못 살고 남들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많이 사는데 중독자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초대하는 거야. 10년, 20년 동안 중독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갖고. 그러니 이건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도와주는 사랑하는 행위죠, 가족들이. 중독자는 가족의 고통과 희생으로 중독 행위를 계속 더 하려고만 한다.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진실, 치유적인 한계 설정. 여기서 말씀드린 치유적인 한계 설정이라는 것은 그냥 보기 싫다 이래서 한계 설정이 아니고 치유를 시키기 위해서 한계 설정을 작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생활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줄수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현실 등에 익숙한 엄한 사랑만이 중독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신다. 중독자가 회복에 대회를 들어가면요. 우선 중독 행위를 들어가나 안 하거나 회복적으로 가니까 가족들의 그 고통도 대폭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한 사랑은 중독자에게도 필요하시지만 코디펜던시 걸린 가족분들한테도 필요하신 거죠. 그 다음 열 번째 문단 보시겠습니다. 중독자와의 관계에서 중간 이정은 있을 수 없다. 미지근하게 엄한 사랑도 아니고 확 사랑해주는 것도 아니고 간섭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간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지점은 있어. 중간 지점은 결국 다음 달에 내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온판 뒤집어 쓰시잖아요, 가족이. 절대로 중간 지점 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중독 문제의 일부가 되거나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도와주신 건 여태까지 끊지 못하고 중독 해결을 계속했다면 가족분들 어느 한 사람은 안 그래도 가족 어떤 분은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끊으라고 한 것이 더 하게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 여태까지 몇 년을 더 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족들은 문제의 중독 문제의 일부이거나 혹은 회복을 위해서 해결책이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이게. 양당 간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회복 쪽으로 가실 겁니까? 중독 쪽으로 계속 갈 겁니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래서 중간 지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글을 종합해서 쓰면서 아 내가 20년 동안 이런 중독성 치유사고를 오류를 했으니까 이런 문맥이 나오고 이런 걸 여러분한테 정말 저는 그런 가족들을 많이 봤거든요. 중간 지점은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족들이 불건전한 허용으로 일거나 하시게 되면은 건전하게 회복적으로 가는데 자꾸만 끌려가신다 이거죠. 중독으로 일관하면 중독자의 중독행위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지난 세월이 그랬지 않습니까? 회복 모임에서 잘 치유된 사람은 울먹이면서 구름 모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1년, 2년 회복하고 나면 그래요. 내 아내가 엄한 사랑이, 내 부모님의 엄한, 그때 그 엄한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회복될 수 없었다. 그래서 고로 가족들의 엄한 사랑이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런 말들 하죠. 어떤 도박하셨던 분은 회복이 아주 잘 되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쓰러지고 사망하게 되면은 막진과 이런 포장으로 덮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지하도 있고 어떤 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 타고 가면서 와이퍼 가다가 덮으니까 그런 장면이 보이니까 남편이 아 내가 그때 회복 안 했으면은 내가 저렇게 됐을 거 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이래서 그 아내가 정말로 감사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남편이 도박을 하면은 부인이 당신 이혼을 할래? 별걸 할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런 회복 모임이 어디 가서 갈래? 그래서 회복 모임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첫날은요, 막 몸을 비비고 오고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한참 몇 달 다니고 나면 꼬꼬를 대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헬퍼 사이가 지난 시간도 한 번까지 그런 걸 자꾸만 하면서 거기서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그때 아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나는 지금까지도 도박하고 있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분들이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타플라브를 치료적인 사랑을 해주시면은 지금은 중도신 가족이 시도하겠지만은 회복이 얼만큼 되시면 거의 다 울먹이면서 아 엄마 아빠 여보 당신이 아들아 딸아 내 생명을 구해줬거다 이런 울먹이면서 하는 그게 진짜 회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째가 마지막 줄이네요. 마지막 문단에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족들은 먼저 중독의 원인, 악화 과정, 그리고 바른 회복 방법 등을 알아야만 건강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첫 번째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반응을 못 보신 거 아니에요? 감식 강화만 하신 거죠. 감식 강화하고 회복하고는 다른 거죠. 이어서요. 가족들 모두가 함께 엄한 사랑을 실시하면 사랑하는 중독자의 히팅 바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게. 남편이 도박을 한다고 해서 자녀가 마약한다고 해서 부모나 아내가 내가 엄한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중독자 되는 거는 자녀나 또 시부모한테가 손을 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모두가 함께 엄한 사랑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내 가정에 10년, 뭐 20년 중독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도 회복했는데 안 됐어. 왜 그랬을까? 평가를 해보세요. 가족 모두가 똑같은 아이디어로다가 똑같이 엄한 사랑을 안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함께 엄한 사랑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더 회의를 해서 어그리하고 동의하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도발하면 부인한테 와서 그러고 시부모한테 가서 그러고 똑같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엄한 사랑을 해줘야 되고, 또 자녀한테 가서도 똑같이 엄한 사랑을 해줘야 돼요. 한 번은 아내가 남편이 도박을 하시는데 아들 지갑을 뒤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보, 그 뭐야? 그러니까는 아들이 어떤 여자친구를 요새 만나고 있는가 좀 보기 위해 사진을 찾고 있었어. 이렇게 둘러댄다니까요. 돈 있으면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그때는 아들도 그 지갑을 간섭한다든지 그런 거 하는 거는 아빠 그러시지 마시고, 나도 아빠 지갑 안 보니까 절대로 남의 지갑 뒤지지 마시라고. 그럼 한 가정에서 집에서 쉬는 편안히 잠을 자고 재충전, 배터리 재충전하는 데서 지갑을 감추려고 여기저기 숨기고 다니 있으면 그게 재미없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족들은 먼저 중독의 원인, 우리 집안의 원인이다. 왜 그러냐? 악화 과정은 어디서 떠났다. 그래서 발을 회복 방법은 어떤 것을 알아야, 먼저 알고 계셔야만 건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예를 들면 중독자분은 혼자서 못 끊어요. 또 얘기하면 좀더 거부반응이고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죠. 회복되기 전에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빨리 히팅 발음을 만드시는 거죠. 그 히팅 발음이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할게요. 도박을 해서 빚이 5,000불 있다. 그럼 그때 왜 도박장 보고 크레딧카드에서 막 콜렉션에 대해서 막 은행에서 막 이런 편지고 나올 때참그 시달림을 당하잖아요. 이제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렇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갚아주면은 응동방향을 돈이 다 떨어져야 되는 거 주저앉아야 되는 거를 방석을 갖다 밑에다 떨어지면 다시지 않게 받쳐놓는 것이 돈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1년이면 히팅 발음에 들어갈 도박 중독자분이 5년, 10년 자꾸 늘어가죠. 히팅 발음이. 그래서 이 엄한 사랑을 각 가정들이 좀더한 가족에서 현명하게 회의를 해서 세워갖고 온 가족이 알리고 나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고 자꾸만 실천을 하시면 사랑하는 중독자의 히팅 발음 시기가 당겨주잖아요. 10년이 걸리고 1년이 들고 2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에 회복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겠죠. 절대로 가족분들이 중독자 가족을 고쳐줄 수는 없어요. 회복을 안내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네이블링, 히팅 발음을 이렇게 그업 발음, 그 발음된 거 올려주시는 일만 안 하시고 그게 엄한 사랑을 가족끼리 하시면 여러분 가족분들도 마음도 좀 여유가 생기시고 덜 고통을 당하시면서 또 중독자는 회복을 하시고 회복을 한 다음에는 정말 고마웠다고. 그때 당시 그렇게 나를 안 붙잡아줬으면, 가족들이 안 붙잡아줬으면 나는 지금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을 거야. 감사하다고 눈물 흘릴 때가 옵니다. 이번 글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면서 20년 사역을 통해서 여러 사람 가족을 보고 아, 이거 이렇게 맞는 얘기다, 이거는. 그런 것을 제가 정리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중독증 치유에 관련된 글은 뭐 통계 숫자나 이런 건좀 다를 수, 연도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AA 12단계 회복 원리가 100년이 넘도록 똑같은 것 같이 인간이 변화하지 않는 계속 똑같은 이런 자료, 필요한 자료가 되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계시든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엄한 사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키우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시는 치유차장은요, 2015년에 12단계 해봉 원리 12단계 내용을 1절 1단계부터 3단계까지, 2절은 4단계부터 9단계까지, 3절은 10단계부터 12단계까지 가사는 제가 정리를 했고요.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작곡을 해주셨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10단계가 뭐 해병률이 뭐 10%가 안 되는 등, 뭐 AI 몸에서 50% 뭐 된다는 등 모르지만, 그래도 신임의 상담, 뭐 영적 회복, 이런 데서 뭐 이렇게 10% 이런 데 회복을 할수 있는 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회복 성공률이 많은 것이 12단계 회복 모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12단계 회복 모임이 다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가장 회복 성공률이 많은 것은 심리 상담이나 영적 훈련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거 많다. 그런 걸 아시고 12단계 찬양을 자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도 모르게, 아, 중독된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에게 혹은 부인에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많은 그 이제 동기, 의식,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중독 치유와 어머니 사랑의 중요성 칼럼글을 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앞에 제가 20년 동안 겪어온 얘기를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앞으로는 회복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즉시 잘못이